그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지난 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앙의 이슈들 그리고 질문들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살펴볼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아마 여러분들도 늘 뉴스로 인해서 참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저는 요즘과 같은 이런 시국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전에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제가 강해를 할 때 이미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내용들을 다룬 말씀들이죠. 그렇지만 오늘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는가라는 주제와 함께 이 본문을 좀 다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시대를 읽고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 기준은 우리가 어디서 듣는 이야기 또는 어떤 유력한 어떤 종교 지도자나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일 수는 없겠죠.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출연하는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생각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열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게 있고요. 11절을 보시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여기 짐승이 두 개가 등장을 하죠. 이것은 분명히 어떤 상징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것이 먼 미래에 일어난 일, 아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읽는 것은 그렇게 건강하게 읽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체 교회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평론하거나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눈에 보고 살아가는 그 실제의 뒤에 있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렌즈로 세상을 보고 시대를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분별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그릇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분별과 판단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것은 다 그릇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동기가 선하다고 하더라도 더 위험하죠. 동기가 선한데 판단과 분별이 잘못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시대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살피시는 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피고 난 후에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렇게 살피고 난 후에 분별과 판단을 하고 겸손하지만 겸손한 태도로 그러나 용기 있게 진리의 편에 서는 것,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대상은 세 개인데요. 용, 그리고 두 짐승입니다. 한 짐승은 조금 아까 읽은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왔고요. 또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 13장의 배경은 12장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제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바다와 땅 사이에 서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용이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어요? 여자와 여자의 남은 자손이요. 교회예요. 용은 누구예요? 옛 뱀, 그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지금 서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가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두 짐승은 말하자면 용을 도와서 용의 사탄의 역사를 도와주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는 정치적인 세력이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거는 종교적인 세력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충분히 자세하게 다룬 바 있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용은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을 준 거예요. 권력을 준 거예요. 권세를 준 거예요. 용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 권력과 권세와 그 영광 앞에서 사람들은 용을 경배하게 되고 용과 함께 짐승도 경배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짐승을 경배하는가 하면은 4절 하반절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렇게 큰 세력이 있어? 이렇게 큰 제국이 있어? 이렇게 큰 나라가 있어? 이런 것들이죠. 제가 지난주일에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상대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이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 또는 어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일본의 그리스도인 청년이 이 군대에 징집이 되어서 나갔을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른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것이 내 조국이니까 조국이 하라는 대로 나는 충성을 하겠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합당한 태도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당연히 그럴 수 없죠. 이 세상의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걸 통해서 사탄은 일을 합니다.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또 하나 있죠? 이 짐승이 하는 일은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일이에요. 자, 보십시오. 11절. 11절 아까 봤죠? 12절을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은 이게 종교적인 힘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처음 나온 짐승이에요. 그거는 나라예요. 국가예요. 이런 권력이에요. 정치적인 세력이에요. 이거를 경배하게 해요. 물론 우리는 1세기 말에 쓰여진 이 요한계시록이 요한 사도가 그 당시에 바울은 네로 황제를 가리켜서 로마서 13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랬어요. 로마 시대에 쓰여진, 그러니까 네로 황제 시대에 바울은 로마서를 고린도에 썼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 미친 네로요. 네로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네로도 변하지만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그로부터 꽤 시간이 지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이때에는 황제 숭배, 말하자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종교적인 세력으로 이게 합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네로 초기만 하더라도 유대교의 우상 밑에서 기독교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바울이 불렀던 것이 짐승이 된 거예요. 짐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13절을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두 번째 바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는 거는 어떤 정치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이적을 행하는 방식으로 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해요. 말하자면 힘, 권력, 정치, 정부, 제국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의 정체가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은 계시록 16장을 한번 가보시죠. 16장 1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어요. 여기 용도 나오고 짐승 나오는데 세 번째 거짓 선지자는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세 번째 짐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이 뒤에서도 또 한 번, 두 번 정도 더 반복이 되는데 뒤에서는 그냥 거짓 선지자라고 불러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리켜서 19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20장 10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그 보세요. 요한 서신에서 굉장히 독특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말합니다. 이게 요한 서신에만 나와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고 또 이미 일어났다고 요한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두 짐승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적그리스도에는 하나는 교회 밖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고 압제하는 세력 권력, 정치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 짐승을 숭배하게 하는 세력입니다. 종교적 세력입니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하는 거예요? 결국 용, 그 사탄을 숭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로버트 마운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용, 바다 짐승 그리고 땅의 짐승은 사탄의 삼위일체로 정치적인 세계에 잠입해 들어와서 우리의 경배의 방향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보이는 권세로 바꿔버리고 또한 우리를 속여 자기만족이라는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종교나 신념체계를 믿게 한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탄은 언제나 모방하는 천재입니다.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사탄도 삼위일체처럼 자기를 꾸미는 것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요. 그래서 정치적인 세계에 잠입해 들어와서 우리의 경배의 방향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로부터 우리의 이 숭배의 방향을 우리를 속여서 눈에 보이는 권세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여서 자기만족이라는 가시적 결과를 가져다주는 종교나 신념, 체계를 믿게 합니다. 가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없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 뭐예요? 사탄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주리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가시적인 것들입니다. 이게 요거밖에 안 모였어? 100만 명은 모여야지? 이런 거죠. 보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두 성,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을 구별하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 세상의 도성은 바벨론이라고 불리죠? 바벨론은 언제나 그 형용사가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에요. 세상은 크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뭐라고 얘기해요? 큰 성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이건 극명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두 짐승, 이 광기, 두 짐승이 만들어내는 것은 광기의 시대를 만들어내죠. 국가라는 권력과 거짓 선지자의 세력이 연합해서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는 일이 역사 속에서 종종 일어났습니다. 정치의 힘과 종교의 힘이 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힘이 어마어마해지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폭탄 테러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런 힘이 나오죠? 그건 광기입니다. 현대사에서 우리는 1933년에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해서 세워진 나치 독일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나치 독일은 어린애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왜 우리 영화 보면은 어린애들 보이스카우트 같은 제복 입고 뭐 이러잖아요. 걔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영웅이다. 아돌프 히틀러 is our savior, our hero. Savior, 구주라고요. 이런 노래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했습니다. 짐승이 경배를 받음으로써, 짐승이 뭐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죠. 짐승이 경배를 받음으로써 용이 경배를 받는 거예요. 나치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경배를 받음으로써 용이 경배를 받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 당시의 역사를. 많은 목사들이, 독일 목사들이 나치당에 입당했습니다. 목사들이. 교회 강단에 나치 깃발을 개양했습니다. 아시죠? 나치 깃발. 이렇게 생긴 거. 우리 뭐 태극기를 개양할 수 있겠죠. 그들은 소위 신나치 개신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전개했습니다. 신나치 개신교 운동입니다. 나치하고 개신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야말로 종교와 정치, 정치와 종교를 결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유대주의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게르만화, 아리안 혈통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종주의와 민족주의를 기독교와 결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종주의와 민족주의가 기독교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사람들을 호도했습니다. 히틀러의 생일이나 나치 행사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습니다. 많은 군목들이 나치 군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목사들은 강단에서 반유대주의를 설교했고 나치가 일으킨 전쟁을 응원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불의한 전쟁을 위한 기도회를 곳곳마다 다니면서 캠페인을 일으키듯이 진행했습니다. 기도회라는 이름으로요. 이것은 적극적인 가담의 사례들입니다. 소극적인 가담의 형태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담할 가능성은 모르긴 하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소극적인 가담의 형태는 이런 것입니다. 대다수의 교회는 침묵함으로써 히틀러의 정책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박해하는 우리의 옆집에 살던 나의 이웃이었던 유대인을 잡아가고 죽이는 그런 나치의 정책에 항의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신사참배라는 이름으로 신격화된 국가숭배를 강요했고 조선 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회의 조상이죠. 전신이죠. 조선 예수교 장로회는 1938년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열린 27차 교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수치스러운 역사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때 그 아 등은이라고 시작하는 그 문장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현대어로 고쳐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사가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본 뜻을 이해하고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 의식임을 인식한다. 따라서 우리는 신사 참배를 앞장서서 실천하고 나아가 국민정신동원에 참여하여 비상시국 아래에서 전시 후방의 황국 신민으로서 진심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1938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홍택기 목사는 6.25 전쟁이 터지고 살해당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해방 이후 지금까지 80년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의 공산 독재국가인 북한은 어떻습니까? 정치 권력과 종교 결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역사 속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역사의 이런 사례들은 모두 국가 권력으로서의 짐승과 거짓 종교로서의 짐승의 결합을 보여주는 양태를 띱니다. 본문 3절이 말하는 것처럼 보세요. 3절을 그의 머리 하나가 이 짐승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거의 치명상을 입어 죽은 것 같다가도 어느새 상처가 나아서 다시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계속해서요. 두 짐승이 결합할 때마다 그 시대는 언제나 광기의 시대가 되곤 했습니다. 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역사 그리고 히틀러의 나치제국의 역사 로마제국의 역사 다 그렇습니다. 북한 그렇습니다. 그 광기는 하나님이 아닌 용과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소위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교회 밖에서 무력을 사용해서 둘째 짐승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용과 짐승을 경배하는 게 얼마나 신앙적인 행위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지를 미혹하고 설득함으로써 그 일을 해냅니다. 우상 숭배를요. 만들어냅니다. 특정한 정치적인 주장이나 특정한 정치 지도자를 높이고 따르고 종교적으로 숭배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레고리 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데 이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참 선지자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끌지만 거짓 선지자는 국가 그리고 나아가 마귀를 경배하도록 이끈다. 너무나 이건 선명한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을 것 같지만 얼마나 교묘하게 이 접근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선명한 말도 꼬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난 참 선지자야 라고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는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첫째 짐승이 국가의 힘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을 섬기도록 몰아가지만 둘째 짐승은 국가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국가, 정치적인 힘, 정치에 우리의 목을 걸게 만들므로써 종교의 세속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되게 묘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머물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 경제, 철학, 뭐 모든 영역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세속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이 세상의 권력과 정치에 쏟게 만들므로써 종교의 세속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킴 리들버거라고 하는 신학자는 두 짐승의 결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등장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모독하고 이단교리를 퍼뜨리는 신부와 신부인데 가짜 신부죠. 교회가 아닌 가짜 신부죠. 이단교리를 퍼뜨려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모독하고 이단교리를 퍼뜨리는 신부와 사탄의 권세를 받아 국가의 형태로 정부의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탄의 진노를 퍼붓는 신랑 간의 불경건한 결혼이 될 것이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최후 등장이라고. 이 두 세력, 이단과 국가 숭배, 이 두 세력이 그 안에서 합쳐진 인물의 출현은 말세에 이 세상을 심판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가장 확실한 최후의 전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광기의 시대는 우상 숭배와 배교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필연적으로 이 종교와 정치의 결합 이게 광기를 만들어내고 그 광기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몰아가요. 근데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근데 결국 이것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요.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얘기죠. 이건 필연이에요. 나치 독일 시대의 교회가 독일 교회가 그랬습니다. 대다수 독일 교회가 나치 정권에 부역했어요. 대다수가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그 디트리히 본헤퍼나 아마 이분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마르틴 니멜러라고 하는 이런 저항 신학자들 목사들과 함께하는 소위 고백교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고백교회 운동은 굉장히 소수의 교회들이 나치에 저항하는 나치는 시대를 분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이 얘기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정말 두려울 정도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특히 저는 마틴 니멜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히틀러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러다가 나치가 교회를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입장을 선회합니다. 시대를 분별한 것이죠. 그는 목사들의 조직을 결성해서, 지도자들이 결성을 해야 되잖아요? 결성해서 공식적인 저항운동을 하다가 1937년 게슈타포에게 체포돼서, 우리가 아는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로, 9년 동안, 1945년 전쟁 끝날 때까지, 한 9년 정도 수감되게 됩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고백이 있죠.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카톨릭 교도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카톨릭 교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나를 덮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일제치하에서 교회들이 일제의 신사참배에 동참했을 때 이에 저항하는 소수의 교회들과 주기철, 손양원 같은 신실한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해방 이후에 1951년 고신교단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죠. 이슈는 신사참배에 참여한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때도 그 기록들을 좀 읽어보면 모든 노회들이 다 신사참배를 결의해서 경남, 전남 노회, 뭐 할 것 없이 전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노회들이 다 신사참배 결의를 해서 서문박교회 평양에서 모인 거예요. 결의한 거예요. 그 중에 낱낱이 그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낱낱이 회의록을 작성한 거는 유일하게 전남 노회예요. 부끄럽죠. 뭐 더 부끄러울 것도 없지만 부끄럽습니다. 1951년에 고신교단의 분열도 사실은 이런 신사참배와 연결되어 있는 일이에요. 회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단에 속한 손현보 목사가 주도하는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운동은 지금 정치 종교를 혼합할 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을 광분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동기와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은 판단할 수 있죠. 결국은 그가 속해 있는 교단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결합해서 비상시국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곳곳에서 전국을 다니며 기도회를 하는데 이런 식의 기도회는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혼란을, 사회적 혼란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도의 본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본질은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의 정치적인 세력을 시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은밀하게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사람의 동기와 이유를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장 백석 대신교단에서 목사 면직이 된 전광훈 같은 사람은 언급할 가치가 1도 없습니다. 저의 우려는 광기와 영적 숭배 현상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찢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각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작년 10월 27일 날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마귀, 사탄, 바퀴벌레, 이완용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광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바 정치와 종교, 종교와 정치의 결합, 두 짐승이 합세해서 용을 경배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지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셨고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우리의 현실 정치를 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통 공의, righteousness라고 번역이 되는 여기서 나오는 의와 공도할 때 의예요. 이 의는 히브리어로 제다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관계 속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관계를 신실하게 지키는 삶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관계라는 말이 추상적이죠. 하나님의 언약관계를 속에 산다는 게 뭐지? 그건 율법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를 행한다. 여기 의와 공도라고 할 때 의를 행한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신실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도는 무엇일까요? 이 공도라고 번역된 이 말은 보통 정의, 저스티스라고 번역이 되는 말인데 미슈파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 말은 주로 어떤 결정, 판결 그런 것과 관계가 있는 사법적 정의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적 정의가 바르게 행해지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겠죠. 비교적 정의로운 나라겠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맥락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행하고 내 이웃들을 잘 이롭게 하고 섬기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의예요. 공도를 행한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언제나 의로우시듯이 그 의로운 삶을, 바른 삶을, 사법적으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 사회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사회는 좋아질 것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부르심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인가? 우리 한국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가? 부끄러워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처럼 이기적이고 교회처럼 혼란을 가중시키고 목사들처럼 이 시대에 혼란을 더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니까요. 저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설교는 너무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준비하기도 힘들고 강단에 서기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 개인적 견해나 사견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것들과 섞을지 모르는 두려움입니다. 이 강단은 제 생각과 제 말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조금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목사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견해를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진 정치적인 생각과 섞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두렵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지만 제 개인이 가지는 정치적인 견해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확신을 지나치게 가지지 못합니다. 다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걸 강단에서 감히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호하고 애매모호하게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본문이 경고하는 바와 똑같이 사탄의 권세를 입어서 정부나 국가가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을 주장하는 자리까지 이른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정치 권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종교의 힘을 이용하려 하는 것 같고 그것은 분명하고 특정 목사들과 교회들은 특정 정치 권력을 하나님과 신앙의 영역으로 가져옴으로써 세속 권력의 신격화를 교묘한 방식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권력의 신격화는 결정적으로 거짓된 신화를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게 되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라 신격화된 세상, 나라, 짐승으로 표현되는 그 나라의 영속성을 착각하여 믿도록 미혹합니다.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혼동하게 만들고 복음과 특정 정치 체제를 혼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정 정치적인 인물을 우상화하고 반대편을 악마화하는 것입니다. 사회 안의 혐오와 분쟁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의명분도 성경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졌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경고를 들으십시오. 저는 오늘날 정치와 정치 이념을 우상화하는 길로 사람들을 호도하는 목사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만에 하나 본문이 경고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의의 일꾼, 광명의 천사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지도자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의 경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의 책임을 안겨줍니다. 분별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에 대해 열광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승인해 주었던 독일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나 일제 때 신사참배를 합당한 신자의 도리라고 가르쳤던 한국교회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역사, 남의 역사에서는 선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나치 시대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님들이 이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히틀러를 찬양했던 교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신사참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섬기는 행위라고 애국행위라고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신사참배를 하고서야 예배를 드리는 그 얼마나 많은 무분별한 교인들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쉽진 않지만 특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거짓 선지자의 역사는 분별하기가 더욱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분별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사람에게는 조금 말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많이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같이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하는 목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십시오. 세상 권력과 재물의 능력도, 세상 권력, 재물의 능력, 정치가 약속하는 유토피아, 어떤 정치 지도자도 우리가 경배하거나 추구할 대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모방하는 사탄의 역사와 짐승의 행사는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충분한 힘과 사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서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십시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 말씀 아래 살아가십시오. 유튜버들의 선동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그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